오늘 제가 구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는 본문 중에 그 구절 이것을 제가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다소 길긴 한데요.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그 이가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 혹은 이름, 이가봇. 모든 인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가봇으로 태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상태예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이제 스스로 옷을 해입고, 스스로 옷을 해입고, 이제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끄러워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몸에서 떠나기 때문에 부끄러워지고, 그 다음에 두렵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된 사람, 혹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본인도 영광스럽게 된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숨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옷과 같아서 이것이 없어지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러면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입어야 하는 옷이라는 것은 천조가리가 아니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다 이렇게 천조가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간이 이런 걸 입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인간이 입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걸 입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난 이가봇이 된 사람들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가릴, 자기의 수치스럽게 된 몸을 가릴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난 자, 이가봇, 이 사람들은 전부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누가 가게 되는가? 지옥. 이제 최종적인 장소는 불못이죠. 불못이라는 장소에 지옥도 던져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우리가 지옥, 불못을 섞어 쓰지만 어쨌든 이제 구분을 정확하게 하자면 지옥은 임시 처소인 것이고 불못은 이제 영원한 영구적인 처소인 것인데 이 지옥과 불못에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100사람에게 물어보면 100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누가 지옥에 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난 사람들, 이가봇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으로 인한 영광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럼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세상 사람들 100사람에게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하겠죠?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거기 가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건 수백만 명을 학살했던 사람이건 심지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스스로 영광스러워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돈도 버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 뭐 그래서 뭐 심지어 무술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무술을 산에서 연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광스럽게 되고자 이렇게 스스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아무도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주제,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그 육신적인 어떤 욕망들, 욕구들,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문제보다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뭐 어디서 사냐, 몇 평 집에서 사냐, 뭐 무슨 차 타고 다니냐, 어떤 직장에서 일하냐, 뭐 연봉이 얼마냐, 뭐 1년에 몇 번 놀러 다니냐, 뭐 해외여행은 얼마나 자주 가냐, 이러한 주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주제와 가치, 우리 인생의 주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은 뭐 이 중에서 학생들도 있으니까 10여 년 살았을 것이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연로하셔서 7, 80년 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문제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분이 계시다면 그 삶은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한 발짝만 더 앞으로 가면 절벽인 걸 모른 채 희희낙낙하고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거예요. 한 발만 더 디디면 절벽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인데도 그걸 모른 채 그냥 웃으며 그냥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그 위험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조금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에 이제 그 읽은 이 구절을 보시면 그 골자가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큰 질문인데, 궁금증인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다. 100%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알 수 있을까? 예, 성경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물쩍거리고 미적미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자, 19절. 이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계시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자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냐? 심판의 근거가 뭐냐? 왜 그러냐면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사람들 안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렇죠?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어떻게 보이셨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00% 뭐냐? 인간의 몸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몸이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피부, 그렇죠? 오감을 통해서 사람들이 외부 세계와 물질 세계와 이렇게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하나님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 코에 하나님이 안 맡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하나님이 안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혼과 영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이 감지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 해놓으셨어도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감지해야만 하고 하나님은 역할을 다 하신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 인간의 육체를 그렇게 신뢰하니까, 육신을 신뢰하니까 육신으로도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전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 전체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 피조물. 여러분 어떤 게 더 익숙하시죠? 창조물, 피조물. 저는 이제 사실 피조물이 더 익숙한데 이게 이제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창조물로 다 바꾼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자, 이 창조물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신격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천성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것을 느낄 수 없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깨달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것과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된 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잘못된 TV 프로그램을 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너무 많이 어릴 때부터 그 사람 자신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그 사람에게 주셨던 천성적인 그 감각,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감각을 무디게 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웅장한 자연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잘 아는 존재입니다. 성경의 욥기 3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빛이 어느 길로 갈라져서 동풍이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느냐? 누가 넘쳐 흐르는 물을 위하여 물길을 갈라놓았으며 혹은 천둥의 번개가 다닐 길을 갈라놓아 그것으로 하여금 아무도 없는 땅과 아무도 거하지 않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황폐하고 피폐한 땅을 흡족하게 하고 연한 채소로 하여금 싹을 내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혹은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흰소리는 누가 생기게 하였느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자연의 웅장하고 웅대함 앞에서 사실 인간은 이 자연 앞에 노출이 되면 계속 그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으면 본성에 의해서 아, 거대한 존재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존재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연 재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중에 혹은 밖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아무리 간이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바로 코앞에서 번개가 떨어졌는데 낙뢰가 떨어졌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많이 배운 척하고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힘센 척 해봐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자연의 그 어떤 그 웅장함 앞에 또는 그 자연의 그 막강한 힘 앞에서는 사람은 굉장히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삼키는 불꽃으로 너를 징벌하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이러한 모든 자연재해로 인간을 징벌하실 때 쓰신다 그랬어요.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으며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고 흔들렸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참으로 거대한 그러한 현상들 앞에서 떨지 않을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이 자연 만물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문이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제 지문은 없으세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랬습니다. 하늘, 궁창, 이게 우주예요. 우주, 지금 현대말로 표현하자면 이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밝히 드러낸다.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직한 인간이라면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이 잘못된 교육에 물들지 않은 정상적인 인간, 자연에만 노출된 인간이라면 인간은 뭔가 거대한 존재에 신이라고 불리는 그 거대한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노력. 자연 속에서 흩어져서 살 때는 그 본성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계시된 참된 하나님을 못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그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시를 만든 목적이 뭐냐? 함께 살기 위한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바벨탑 쌓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그 의도는 어땠습니까? 땅을 채우라였습니다. 땅이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거대한 그 자연을 매 순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도시를 만들고 인간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흩어짐을 면하고 서로가 서로만을 인간만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점점 대담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몰아내는데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마구 확산시키고 자기 자녀에게 낳자마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그 생각을 주입시키고, 이것이 이 벌레에서부터 진화되어 왔다느니, 아니면은 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윤회한다느니, 뭐 이런 생각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후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교육되어 있지 않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본성적으로 네이처 이 본성적으로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자라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주입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되었건, 그것이 여러분이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이 되었건, 그것이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가르쳤던 여러분들의 국립학교의 선생님들이 되었건, 어떤 형태로건 그것이 주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이제 조금 컴퓨터 용어로 조금 설명하자면 디폴트 값입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디폴트라는 말을 쓰는데, 디폴트라는 게 뭐냐면은 초기에 설정해 놓은 값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컴퓨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CMOS 셋업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컴퓨터에 처음에 샀을 때그 하드웨어를 처음에 어떻게 구동하도록 이렇게 다 세팅된 값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 값을 바꿔줍니다. 그러다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그걸 초기화 시킵니다. 컴퓨터를 초기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첫째 값으로 돌아옵니다. 그 첫째 값, 하나님이 인간에게 넣어주신 그 첫째 값이 뭐냐? 만물,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알수 있는 그것을 디폴트로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가 조정해버린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그 값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지금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2장에 가서 보시면 14절부터 이제 그 이방인의 이제 그이 구원 문제를 얘기하면서 율법, 이방인과 율법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부터, 로마서 2장 14절부터 보시면,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자, 본성이란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자, 하나님이 본성 안에 이 양심이 또한 작동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본성에 의해서 자연 만물을 우리가 이렇게 탐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인지를 깨달아 알수 있게 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본성 안에 양심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장치를 넣어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의 센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보편적으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요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 그 옳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면 여기 삐익 하고 빨간불이 딱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센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양심을 통해서도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이거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진화론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된 존재가 양심을 갖게 됐다? 이건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양심이 있으면은 살아가는데 적합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리해요. 양심이 없어야만 이 사람들을 이 정복하는데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시지 않았다면 모든 파렴치하고 사기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막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 그래서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의 그이이 초기 값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뭔가 거대한 존재,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으셨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왜 부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인간은 원래부터가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자기 영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자기 혼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셨다 그랬죠? 이가봇이 됐다 그랬죠?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또 그것이 죄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 지식 속에 두기를 좋아하는 것이 원래의 그 인간의 디폴트 값이었는데 죄 때문에 그게 바뀐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떠냐? 천연적으로 어떠냐? 그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거부하도록 그렇게 잘못된 세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하나님을 그 안에 두기를 싫어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죄에서 떠나기 싫기 때문입니다. 죄를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은 죄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죄를 떠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 죄 안에 그냥 머무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성경이 지적하는 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는 자랑하는 것도 있고요. 수군수군하는 것도 있고, 뭐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들이 다 거기 이제 포함되는데 게으름도 있고 인간은 그냥 그죄 안에 머무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어떤 죄 아닌 것들 그건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따분하고 지루하고 피곤하고 재미없고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 읽으면서 하나님이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 뭐 지켜라 이런 거 하시는데 야 굉장히 재밌다. 그렇게 느끼신 분 계십니까? 조금 독특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든지. 그래서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가? 그것은 죄를 버리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전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걱정이냐? 죄가 걱정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가 걱정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내가 이걸 한꺼번에 지금 이걸 다 내버릴 수는 없는데, 그걸 내가 다 내버릴 자신은 없는데, 나는 그게 각오가 되고, 그럴 어떤 자신이 생기면은 그때서야 내가 종교에 귀의하고 싶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난그 자신이 없단 말이죠. 죄를 버릴 자신이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전폭적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예.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굉장히 드물 거예요. 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받고 나니까 점점 생활이 새롭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해가는 생활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더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인간이 왜 하나님을 그 지식 속에 두기를 싫어하냐? 그것은 죄에서 떠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속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렇죠? 분명히 안다고 여기 분명히 못 박아놨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희미하게 알든 또 선명하게 알든, 상당히 선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아마 무당들일 거예요. 그렇죠? 목사들보다 무당들이 더그 영적 존재를 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 시간 내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샀는데, 에어컨이 뜨거운 바람을 내요. 미지근한 바람을 내요. 그럼 어떨까요? 타고 다니려고 비싼 돈을 주고 자동차를 샀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인간을 창조해 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이게 단순한 문제 같아 보이십니까? 이것은 폐기 처분되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살면서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사회 통념에 반하는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다. 남에게 내가 피해를 주면서 살지 않았다. 나는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살다 죽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32절 표현대로 하면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것. 이때의 죽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영원한 죽음. 쉽게 얘기하면은 지옥 불못에 처해지는 그 죽음. 인간의 영원한 전적인 폐기. 여기에 처해져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 중에서 아직 이 문제가 불분명한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악하게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성실하게 사셨을 거예요.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다들 선하세요. 착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셨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여러분이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과 더불어서 여기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영원히 폐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태어나야 감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형제 당신이 나 같은 삶을 살아봤어? 나같이 정말 그런 인생,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어요? 지금도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이런 거 당신이 처해봤어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뭐 저는 그런 정도까지 고생은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여유 있게 자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제가 그렇게 어렵게 안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논점은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설교자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상황에 처해봤어? 이렇게 지금 내 상황을 알기는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솔직히 잘 모릅니다. 알고는 싶은데 사실 그게 이제 피부로까지 그렇게 느껴지지는 사실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창조해 놓으셨었어요. 인간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정말 완벽한 조건 환경 하에 충분히 감사를 영원히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쉬지 않고 반복만 해도 정말 무리가 아닐 정도로 정말 감사거리로 넘치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파괴한 것입니까? 그 인간이 파괴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대가를 지금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치러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러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완벽한 조건 하에 있지 못한 거,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사람의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아버지가 잘못한 문제인 것이고 그 대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조금 많이 일하고 돈 적게 번다고 해서 굉장히 짜증내고 화를 내시지만, 그러나 저나 그 모든 사람들이 햇빛을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공기를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만으로도 인간은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뭐라고요? 아까처럼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하다. 감사 안 하는 게 이렇게 큰 죄인가? 예, 맞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것이에요. 다시 반복하지만 살면서 심각한 죄를 짓지 않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면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짓고 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지도 않게 되고 또 그 다음 순서가 뭐냐?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진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진다. 여러분 인간의 상상력 이건 얼마나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까?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상상력이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력이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상상력을 보면 정말 굉장히 놀라워요. 그렇죠? 뭐 단순하게 볼 때 영화 같은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능력인 이 상상력을 범죄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냐? 다 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 6장에서 대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기 직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물들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바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많은 창한물들을 인간이 내게 된 것입니다. 그 상상들 속에서 사람들이 허망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상상력, 이것은 언제나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영화나 드라마나 뭐 SF 소설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재미있게 보실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그 기본 전제에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그건 굉장히 악한 것들이에요. 악의 산물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악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수없이 많은 악한 결과들, 악한 영향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상의 이 결과는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거, 베인 그랬는데 여기 텅텅 빈 거, 허무한 거, 허망한 거, 그래서 절망스러운 거, 그래서 좌절스러운 거, 이런 결과들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따라오는 것이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더듬거리게 됩니다.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그 사람의 행로를 찾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예. 하나님으로 인해서 눈이 밝게 되면 그 행로를 찾아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는데,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없이 그 마음이 어리석은 채 어두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데 누가 관여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사탄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뭐가, 이 세상에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 혹은 있는지 없는지 난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거 자연스럽게 갖게 된 생각이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심어준 것이고, 또 여기 보니까 사탄이 결정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마귀가 가리고 있는 그이 가림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뭐좀 영적인 눈이 조금 가려진 거, 그게 뭐가 대수인가? 뭐 어쩔 수 없잖아?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문제인 거예요. 마귀가 두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가 가려놓은 그 어둠, 그 눈멀게 한 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지속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 가리고 있는 것, 내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것, 그것을 제거해 주시도록, 사탄이 쳐놓은 그 가림막을 제거해 주시도록,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건 짐승이건 또는 영적 존재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서 사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간 정신의 어떤 고상함을 찬양하고 그것을 영화롭게 할수 있습니다. 인류애를 이야기하고 무슨 박애정신 뭐 이런 거, 뭐 어떤 위대한 철학가의 사상 뭐 이런 거 찬양하고, 위대한 음악 이런 거 찬양하면서 그걸 영화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은 마귀를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의 위대함을 영화롭게 할수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또는 어떤 극한 상황의 도전을 통해서, 또 심지어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우주의 진출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영화롭게 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은 마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하나님께서 진리이신데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진리로 이제 삼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뭐이 세계 각국의 문화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짐승들과 사물들을 섬기고 있는지 뭐 제가 이걸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의 한 절로 표현했는데 23절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혹시 이 창조주와 창조물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뭔지를 차이점이 뭔지를 여기서 이 구절에서 발견하시나요? 예, 썩는다, 썩지 않는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썩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낡아지지 않는 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노쇠하거나 하나님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요즘 우리 임원섭 형제님께서도 오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때 말씀하시듯이 이제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증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피조물은 어떤가? 여기 보니까 썩는다는 것입니다. corruptible, 썩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썩는 존재한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사라질 존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 늙어지고 낡아지고 죽고 닳고 쇠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존재에게 가서 그게 흙덩어리가 됐건 나무 조각이 됐건 돌덩어리가 됐건 뭐 금이나 뭐 은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금이나 은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그런 것 앞에서 썩을 것 앞에 대고 자기의 복을 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굉장히 존귀한 거의 하나님 비슷하게 창조된 그러한 뛰어난 존재가 썩는 어떤 것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이 짓을 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됐건 짐승이 됐건 해가 됐건 달이 됐건 천하 대장군이 됐건 지하 여장군이 됐건 부뚜막이 됐건 그런 것 앞에 가서 이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는 존재는 영원을 약속해 줄수 없습니다. 오직 썩지 않는 존재만이 영원히 존속하는 영원히 가는 존재만이 영원을 약속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썩는 존재를 신으로 섬기는 이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알수 있습니까? 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의 전시장입니다. 우리가 전시회에 가면 그 작가의 작품을 쭉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이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 전시장이에요. 그것을 인간이 숨 쉬면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볼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전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단순한 원자 속에 심어 놓으신 그 물리학적 그 힘의 그 역학 관계들을 한번 보세요.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정말 기가 막히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가장 단순한 세포 속에 구성해 놓으신 그 놀랍도록 복잡 미묘한 그 호르몬 분비와 그 대사 과정을 한번 보세요.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거대한 태풍과 거대한 파도와 이 산사태와 이 눈사태와 빙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의 장엄함을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짓과 사냥들이 그 이 90도 절벽에서 절벽을 타는 모습과 이 딱따구리가 이 부리로 그 나무를 쪼면서도 그 뇌가 보존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격이 그 모든 것들 안에 표현되고 녹아져 있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자연 속에 흩어져 살았다면 자신을 압도하는 이 자연 앞에서 누구나 다 겸손해지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대한 존재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흩어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 죄인들은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모여서. 그렇다고 지금 저희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그냥 용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면서 점점 더 오만해지고 방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그 이 거대한 힘을 자기의 어떤 이 노력과 어떤 힘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자신만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각 속에 그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 모든 걸 조절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어때요? 인간을 복제해낼 수 있다. 생물을 복제해내고 아마 인간 복제도 아마 어디선가 분명히 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매스컴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보다 수십 년 앞서서 그런 모든 기술들이 이렇게 이제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제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을 창조해내는 인간을 생성해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에게 누구나 처음에 태어날 때 자신의 양심과 직관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만물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창조주의 존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능력 그것은 분명히 남겨놓으셨습니다.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그러나 인간은 이 어떤 형태로든 자라나면서 이제 다른 영향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자꾸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 이렇게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마귀가 개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어.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된 마음, 이 마음을 거기 성경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버림받은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버림받은 생각.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 버림받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은 생각에 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서 쫓아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속에 다른 뭔가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면 반드시 썩어 없어지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자,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가는 곳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크고 많은 죄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죄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런 죄를 발설하면 사람들은 까무러칠 거야. 예, 다른 사람도 그런 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안 갖고 있고 여러분만 독특한 그런 죄를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죄의 문제, 그 죄의 대가를 이미 하나님이 다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여러분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지 죄가 많아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지옥에는 악마같이 생긴 사람들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 가면 굉장히 선하게 생긴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옳게 살았던 사람들 지옥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고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사실 저같이 더러운 사람들보다 정말로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다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살아왔던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처해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시면서 꼭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